오늘은 제가 설교로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무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하나만 말하라라고 말한다면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성경의 주제를 하나만 꼽으라라고 말한다면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를 구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사로 이해하고 읽습니다. 성경을 구원에 관한 역사로 이해하고 읽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이방 민족을 또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구원을 성경의 주제로 삼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구원이 성경의 궁극적 주제라면 구원받은 후의 삶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궁극적인 주제라면 그 후의 삶은 우리가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구원이 궁극적 목표라면, 결성점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은 후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 가는 중간 단계로 우리는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성경의 궁극적 주제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좋은 대학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고등학생과 같은 것이죠. 가령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판검사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판검사가 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한국에 고위공직자들의 추문이 굉장히 많이 신문지상에 오릅니다. 대부분이 법대를 나온 판검사 출신들이에요. 사법농단과 뭐 부정부패, 성추문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법을 공부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다면 고위직에 올라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유학생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대학 교수를 궁극적인 목표로 공부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목표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된 것으로 목표를 다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교수가 된 다음의 삶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달라야 됩니다. 가령 내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교수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그리고 혹 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가르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거예요. 가령 책을 쓴다든지, 요즘에는 유튜브 1인 방송을 통해서도 자기가 배운 것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목표가 교수에 있지 않고 가르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궁극적인 목표를 제대로 잘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은 중간 단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Kingdom of God이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힘을 쓰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궁극적 주제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의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세례받은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도 하지 않고요, 큐티도 하지 않고요, 섬김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성점에 다 왔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시민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문인 교회를 통해서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돈과 재능을 가지고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국민이고요. 두 번째가 영토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실험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캠퍼스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사는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사는 나라와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공의가 살아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좁은 시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좁은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개교회주의입니다. 내 교회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입니다.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같은 캠퍼스에 위치한 교회들이 큰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 학원 목회 연구회가 있는데요. 캠퍼스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1년에 한번 모여서 세미나를 듣고 의논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3년째 지금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요. 가서 참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고 우리의 같은 처지의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캠퍼스에 위치한 교회예요. 매년 20명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한번 세보니까 그 20명 이상이 교회를 떠나요. 졸업으로 떠나기도 하고요, 직장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잠시 연구년으로 왔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파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메디슨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은 다음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그분들을 파송합니다. 한국교회와 다른 이민교회로 우리는 그들을 파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우리 교회 구조예요. 떠나기 때문이에요. 잠시 있다, 6개월 아니면 한 5년 있다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쉽고 어려운 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위로가 된 말이 있어요. 어떤 글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글인데요.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영향력은 sitting capacity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영향력은 standing capacity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성도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느냐가 그 교회의 크기와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느냐가 그 교회의 영향력과 크기를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한 100명 남짓이 예배를 드리지만 파송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부임한 지 7년 됐는데요. 한 120명 이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러 가는 가운데 내가 왜 십자가를 치러 가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제자도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내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대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대내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 밖에 일어난 대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제자도에 대한 대내적인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내적으로 내부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다툴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느냐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외적인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3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보았죠.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데 12명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38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니까 사역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처럼 금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말이 틀렸고 금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근거가 39절 하반부에 나와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사역을 한다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인데요. 혹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포용하며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리자면 그와 같은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예를 41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누구라도 동역하며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 누구라도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외적 제자도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포용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이 있다면 혹 장로교가 아니라도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것도 48주년 생일이에요. 이미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스콘신주 매디슨이라는 작은 도시에 48년 전에 한인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1971년이면 여러분 한국에서 외국으로 잘 사람들이 나갈 수 없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 교회가 이곳 매디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감리교, 침례교, 임마누엘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8년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48년 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빅 픽처를 그리며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힘든 점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와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분들과 그리고 그 교회들과 함께 동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혹 신앙적인 색깔이 다르지만 감리교회와 침례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어요. 인종은 다르지만 미국교회와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래된 분들의 푸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세요. 이젠 청년들에게 정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곧 떠나기 때문입니다. 정을 듬뿍 주었더니만 떠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7년 있어 보니까 이해가 돼요. 마음이 너무 휑해요, 진짜. 정을 줬던 사람이 떠나면 마음이 정말 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이 제가 제일 힘들어요. 떠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송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위해서 여기 잠시 머물다가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마치 선교훈련소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떠나보냄의 아쉬움보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교회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만큼 보람된 사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잘 키워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파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서울대 교수와 경실련을 섬겼던 손봉호 장로님의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해요. 제가 미시건 대학에 있는 엔하브에서 청년부 목사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오셔서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집회에 갔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970년, 80년대에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농촌교회였습니다. 농촌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도시화로 서울로 가면서 서울에 있던 교회들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잘해서 부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농촌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도시화 때문에 서울에 가서 그렇게 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유학생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학생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에 가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을 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한번 교회 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유학생활이라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거치면서 신앙이 단단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경험들이 유학생활과 이민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와 다른 이민교회로 가서 부흥의 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메디슨에 잠시 있다가 뭐 6개월 아니면 5년, 6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잘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메디슨에 오래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오래 계실 분들은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잠시 머무는 분들과 교제하며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좋은 인상을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메디슨 한인장로교회가 자신에게는 모 교회 같다는 거예요. 떠나보니까 이 교회가 영적 고향과 같은 교회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메디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사랑방하고 훈련받았다는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빅 픽처를 그리면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교제하고 훈련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50년, 더 나은 100년을 꿈꾸면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면 그들을 반대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동력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48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껏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